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일부터 18일 사이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스웨칼리과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1.5트랙 반관 반민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핀란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열려 주목됩니다.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적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한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며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 개표 결과 푸틴 대통령이 76.6%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러시아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개발국 지도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파벨 그루딘인 공산당 후보가 11.8%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다시 소포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주민들에게 미심쩍은 소포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늦게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에서 소포 폭탄이 폭발해 20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이달 들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네 번째 폭발로 모두 소포로 위장해 폭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17일 발생한 폭발은 피해자가 소포를 개봉할 때 폭탄이 터졌던 지난 세 건과 달리 인계 철선을 이용해 폭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심쩍은 소포를 보면 절대로 개봉하거나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네 건의 폭발이 서로 연계된 것으로 보고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텍사스주가 유력 제보자에게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통해 2기 지도부 정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전임자인 양제츠 위원은 중앙외사영도 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을 맡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 주석임을 볼 때 외교 분야는 양제츠 주임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총리엔 시 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류허 중앙재경영도 소조 판공실 주임이 임명되는 등 네 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며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 체제를 다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대한 약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we are continuing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We're continuing.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물밑 대화 채널을 운영하며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미 중앙정보국 CIA가 주도하게 될지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는 곳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대한 약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대북 압박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볼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we are continuing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We're continuing to ask our allies to engage in that maximum.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계속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약속에 대한 진전을 볼 때까지 동맹국들의 이에 동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약속했다고 미국에 전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회담 일정이나 장소와 관련해선 새로 밝힐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o into details on the internal U.S. government preparations, but I will say that this is a compromise.
다만 정부 내부의 준비 상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의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밝혔는지 아니면 한국 대표단의 말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세부 준비 내용이나 진전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gain, I can't get into the details of the preparations and the progress being made, but I can tell you.
그러면서 미국은 대화가 열리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8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강 장관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어떤 것도 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관여할 것이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와 행동 촉구의 문제라며 일단 그 같은 행동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사소통 채널이 만들어진 만큼 메시지가 오고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분명한 용어로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것을 요청했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이미 그 같은 의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말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한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분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언급될 때마다 놀라게 된다며 이번에도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더 큰 흐름에서 볼 때 수십 년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기반은 미한 동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이 물밑 대화 채널을 운용하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도 미 중앙정보국 CI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이 물밑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까?
예, 사안의 성격상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이른바 백채널, 그러니까 물밑 접촉 통로를 구축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이 백채널을 통해서 성사된 것일까요?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말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미북 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찰총국장 출신이며 북한의 통전부는 한국의 정보기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미국과 남북한의 정보기관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네요.
예, 특히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 원장은 서울에 이어 평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고 평양 방문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도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폼페오 CIA 국장과 비밀리에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CIA와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도 따로 존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CIA가 나서면서 현재 미 국무부와 뉴욕의 북한 대표부 간 이른바 뉴욕 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국장은 북한과의 협의와 관련해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그 특성상 대부분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어렵고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즉흥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북 간 이 백채널이 5월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 준비도 맡게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전직 CIA 국장인 만큼
네.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도 CIA를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무부의 역할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국무부는 장관과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CIA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앙정보국 CIA가 언제부터 이 북한과 백채널을 가동해 온 걸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네.
적어도 그 전부터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5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
북한이 제법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해왔지만 행정부 내부의 견해차로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또 그동안 폼페오 CIA 국장과 직원들이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오 CIA 국장을 후임으로 내정한 데는 이 미북 정상회담이 주된 요인이라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이는 만큼 북한 문제가 교체 배경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교체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이뤄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네.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는 관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CIA가 직접 나서서 북한과 백채널로 대화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정보기관이 나서는 대화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 간 진행 상황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성 부족으로 졸속 협상이 이뤄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공연 이후 10년 만인데요. 남북은 내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엽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4월 초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평양 공연은 대중음악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회담 시기와 장소, 공연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20일 남북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 씨가 이번 예술단의 그 음악 감독으로 선정이 돼서 내일 실무 접촉의 대표단으로 나갑니다.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부분에 있어서 공연 구성이 아마 이번에 그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접촉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작곡가 윤상 씨를 비롯해 박형일 통일부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단장을 맡았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해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 등이 참석합니다. 실무접촉에서는 방북할 예술단의 규모와 방북 경로, 공연 내용, 방북 기간 내 편의와 안전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연은 앞서 북한이 방북한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의용 특사단 수석 대표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이나 예술인의 방북 공연은 분단 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물꼬를 튼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9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우리 측 예술공연단은 평양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갖고 전통예술과 현대 무용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서울예술단은 평양에서 상대방을 비방 자극하지 않는 민족 전통 가물을 중심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예술공연단 교류는 하지만 후속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에 들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으로 재개됐습니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992년까지 몇 차례 남북 합동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 한반도 핵 위기 등으로 전면 중단된 남북 공연 교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1998년 5월 한국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어린이 예술단인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시작으로 2005년 가수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까지 평양에서만 약 12차례 남한 예술인 예술단의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남북 연주자들의 평양 공연은 최초로 남북 동시에 생중계돼 남녘과 북녘 주민들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남북의 교향악단이 함께 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많은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들은 물론이고 또 같은 시간 남북 전역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가 뜨겁고 진한 우리 민족의 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만 년이 유고한 세월, 한 지민으로 이어진 이 땅에서 한 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 우리 교례, 우리 형제끼리 두 손을 힘껏 마주잡고 통일의 대문을 어서 빨리 열어나갑시다.
네, 남북 교향악단 단원들이 손을 잡고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0여 명의 KBS 교향악단과 조선 국립 교향악단은 이날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서 북한 인민 예술가 김병화 씨의 지휘 아래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윤희상 평화재단 주최로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윤희상 기념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후에도 금강산에서 남한 문화예술인들이 벌이는 행사들이 한동안 이어졌으나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끝으로 남북 간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4일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열리는 이번 한국 예술인들의 평양 공연에 한국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단 공연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유에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like most people, I worry that there was a certain ad hoc.
저도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이번 만남이 매우 빠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사를 새롭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The statement that the North Koreans are prepared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or nuclear weapons programs.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발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협상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감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장 역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There ar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s to any party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미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때는 회원 국가였죠. 추가적인 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대사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 사항에 포함될까요?
I think that the North is unlikely to ask for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 forces anytime soon.
저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의 군사 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용납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를 기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미북 대화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My own view is that the North, a long time ago, 25 years ago, mad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known as the Agreed Framework.
북한은 오래전 미국과 제네바 합의라는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네바 합의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도움이 됐던 합의라고 믿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과 협력하면서 이 합의를 어겼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제네바 합의에 따라 기대했던 관계 정상화를 미국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여러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 환경이 좋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irst of all, the North didn't withdraw from the agreement. The North secretly made an arrangement with Pakistan to get
북한은 이 합의를 철회한 게 아니라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접촉해서 원심불리기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터득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런 활동을 잡아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가을까지는 저희가 찾아냈다는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네바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말이죠.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과의 대립 구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북한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유나 발전소 건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근 진전 상황을 봤을 때 핵 역량 제한이나 동결이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 would be wrong to assume that to just assume that we couldn't negotiate an outcome.
저는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추측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국가들이 핵을 포기한 것을 봐왔습니다. 북한 역시 어느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하고 계속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검증 절차가 뒤따를 텐데요. 유독 북한의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Any agreement that's negotiated will have some provisions that must be monitored so that if we did a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감시가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북한이 원심불리기 기술을 갖지 못하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는 매우 작은 상자에 보관할 수 있고 핵무기를 만드는 핵물질들은 커피컵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들어있는 커피컵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 I think it's possible. I'm not predicting that we will succeed at that.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Yeah, I think the first thing to do is to take your time. Don't expect and don't try.
전 우선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에서 모든 걸 이뤄내려고 기대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로부터 미북 대화의 고려 사안과 변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시간입니다. 오는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엽니다. 미국과 북한은 18년 전인 2000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무산됐는데요. 닮은 듯 다른 과거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그 시사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국교 수립을 맞바꾸려 했던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핵 1차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과 북한은 그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수로 그리고 미북 국교 수립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협상 대표였던 강석주 외무성 부상입니다.
김일 전 대통령이 이 합의문은 승인하도록 합의취한대 지시를 하였고
당시 미국과 북한이 채택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과 함께 3개월 내 통신, 금융, 무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부지와 건물 등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과 외교 행랑의 판문점 통과 문제 그리고 그해 12월 발생한 미군 헬리콥터의 비무장지대 침범 등의 사건이 겹쳐 연락사무소는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당시 판문점을 관할하던 북한군이 미국 외교관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드나드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Army did not want a U.S. diplomat traveling back and forth through.
그로부터 6년 뒤인 2000년 한반도 정세에 또 다른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해 6월 평양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그해 10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2인자인 조명록 인민군 차수를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조명록 차수는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1시간가량 예방했습니다. 미북 양국은 이 면담을 통해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6.25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와 함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I went to a kindergarten. 그 유치원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봤는데
기쁜 시간 보내셨는가 봐요.
Do you spend the pleasant time?
만족하셨나?
Very satisfied. 어린이들하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훌륭한 대화 상대이며 실용주의적이고 상당한 유머 감각이 있는 지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국내외 정치 상황이 미북 정상회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는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야당인 공화당이 미북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데다 그해 11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플로리다에서 개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는 등 정치적 파문으로 이어져 미국 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발생해 큰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12월 21일 평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사일보 직전에 무산된 겁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8년 미국과 북한 수뇌부는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겁니다. 클링턴 김정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2000년만 해도 북핵 문제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6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n't know until we negotiate with him, will we? I think that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10여 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을 75%나 줄였습니다. 북한의 최대 돈줄인 광물과 섬유 수출도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과 외환난, 물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공하고 고립 압살책 등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맞댈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18년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빌 클링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올해 72살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4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판을 벌이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승부욕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000년에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북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까지 만들어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기회인 동시에 위험 부담도 크다고 말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핵 위기가 해소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공격한 걸 두고 연방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러시아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이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출구조사 결과 거의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모스크바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소 상기된 모습으로 연단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러시아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더 단결하고 전진해 나가자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뭐 선거 전에도 좌신을 했었는데요.
네.
당선은 이미 거의 예견됐던 그런 일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대선에는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을 견줄 만한 적수가 없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 대표는 이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가 금지된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푸틴 대통령
대통령이 4선에 성공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맡다가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서 4년 동안 재임했고요. 2004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으로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에 다시 당선됐고요. 이번에 승리함으로써 4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까지 4년 임기 2번, 6년 임기 2번, 모두 20년간 러시아의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6년을 더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1952년생인데 올해로 65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는 71살이 되는데요.
네.
승리 결과 나온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6년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스운 질문이다라면서 자신이 뭐 100살까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 법으로는요 연속 3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6년 뒤에 다시 연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거둔 76% 이상의 득표율. 이게 역대 최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치른 4번의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둔 게 지난 2012년으로 64%였는데요.
네.
예, 푸틴 대통령의 이번 대선 팀은 믿기 힘든 결과를 얻어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득표율이 말해주고 있다며 자축했습니다. 특히 안드레이 쿤드라쇼프 대변인이요, 영국에 감사한다면서 러시아가 근거 없이 무분별한 공격을 당할 때 러시아 국민은 단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영국에 감사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예, 최근에 러시아와 영국이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독살기도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남성과 그의 딸이 독살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영국 정부는 조사 결과 이 독극물이 러시아 군당국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야권에서요. 유권자들이 고용주의 명령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투표소로 가는 등 이 투표를 강요당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엘라 판필로바 러시아 선거관리위원장은요, 투표는 투명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나발니 대표가요, 대선 결과 후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인터넷 트위터에 이제 러시아의 사순절, 고난의 기간이 시작됐다면서 자신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푸틴 대통령이 4선을, 그것도 압승을 거둔 이유는 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분석을 말씀드리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포위당했다는 러시아인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영국과의 관계처럼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과거 냉전 시대 미국에 맞서서 양강을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국 인민대표자대회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리커창 총리가 내놓은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인민은행 총재 등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지도층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주요 인물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국무원 부총리로 한정 상무위원, 후춘화 전 광둥성 서기, 류허 중앙재경영 도소조 주임, 순춘란 전 통일전선부 부장이 선출됐고요. 국무위원은 5명 중에 4명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왕이 외교부장과 웨이펑허 신임 국방부장, 자오커즈 공안부장이 모두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선에서 경제팀 인선이 특히 눈에 띈다고요?
네. 이번에 부총리로 선출된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이고요.
네.
이강 인민은행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미국 유학파 출신들이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건데요.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염두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네. 외교팀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도 겸하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중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려 외교 구조를 새롭게 짜려는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기존 중국 외교부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다소 위상이 낮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단에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고위직 인선을 마쳤고 그러면 전인대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내일 폐막하는데요. 이번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했는데요. 14년 만에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앴고요. 또 국무원 조직 개편 등으로 주요 의제가 많아서 다른 때보다 일정이 길었었습니다.
네.
전인대는 이번 대회에서 장관급 부처를 8개, 차관급 부처를 7개 줄이는 등 대폭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의원들이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알려지자 연방의원들이 18일 방송에 나와서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먼저 트레이 가우디 연방 하원의원이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2018년이 대통령에게 매우 나쁜 한 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으면 특검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걸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방금 그런 말을 했던 가우디 의원 공화당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CNN 방송에서요. 특검을 해고하는 건 대통령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한편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고요. 같은 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이라면 다르게 대처했을 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의 민주당 2인자인 리차드 더빈 의원이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은 CBS 방송에서요. 특검에 대한 위협이 대통령의 큰 실수고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려서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이 먼저 17일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검 조사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돈을 댄 조사 결과 담은 조사 결과를 담은 이 트럼프 문건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 조사가 마녀 사냥이라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습니다.
네.
또 18일에는 뮬러 특검 팀에 민주당원만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내통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뮬러 특검은 공화당원인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FBI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도 특검을 비난했다고 하죠.
네, 트럼프 개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존 다우드 변호사가 특검 조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특검 조사를 끝내야 한다라고 17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코 백악관 변호사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일자 백악관 측이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이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 해고가 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16일 앤드루 맥케이브 부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 감사 결과 맥케이브 부국장이 언론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걸로 드러나서 그를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이브 부국장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버지니아 주의회에 출마한 부인이 민주당 쪽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영희 기자였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남도 지역이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8도, 남포 아침 기온 0도, 낮에는 9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12도까지 올라갑니다. 황해도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이 영상 2도, 낮 기온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4도, 원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3도, 삼지연은 아침에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북부 해상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19일 월요일 밤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새 관리가 회의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앞으로 수주 동안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1.5트랙 반관 반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핀란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열려 주목됩니다.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쪽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적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 정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 인민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희은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전임자인 양제츠 위원은 중앙외사영도 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을 맡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 주석임을 볼 때 외교 분야는 양제츠 주임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고위직에 임명됐다며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체제를 다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 개표 결과 푸틴 대통령이 76.6%를 득표해 승리해 4선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러시아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개발국 지도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파벨 그루딘인 공산당 후보는 11.8%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앤드류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이 전격 경질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서 러시아와 자신의 선거 캠프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며 수사 완료를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뮬러 특검의 수사를 강경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뮬러 특검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며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아무 방해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어제 뮬러 특검의 수사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한다면 대통령직 종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다시 소포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주민들에게 미심쩍은 소포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늦게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에서 소포 폭탄이 폭발해 20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이달 들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네 번째 폭발로 모두 소포로 위장해 폭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